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벤자민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1888년에 있었던 첫 번째 대결이 해리슨의 승리로 끝나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워줘야 했는데요. 4년 뒤에 실시된 1892년 선거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해리슨 대통령을 물리치면서 다시 백악관을 차지한 건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국민들과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요. 189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공화당 후보로 뽑힌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윌리엄 맥킨리는 1843년에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엘러게이니 대학에 진학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돌아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군에 지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면서 이등병에서 소령으로까지 진급했는데요. 나중에 19대 대통령이 되는 리더포드 헤이스 대령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헤이스 대령을 알게 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헤이스 대령은 나중에 내가 정치에 나섰을 때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난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었지만 남북전쟁을 치르고 헤이스 대령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오하이오주 캔턴이라는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하다가 공화당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윌리엄 맥킨리는 사교성이 아주 좋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876년에 처음 선출돼서 1890년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14년 동안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강력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맥킨리 관세법을 만들었습니다.
맥킨리 관세법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하원 세입 세출위원장이었던 맥킨리 이름을 따서 맥킨리 관세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덕분에 공화당 내에서 보호관세하면은 다들 맥킨리를 떠올리게 됐고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맥킨리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이 법은 국내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루이스 골드 박사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맥킨리 관세법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890년 중간선거에서 여러 기존 공화당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맥킨리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맥킨리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음해인 1891년에 맥킨리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요. 2년 뒤에 다시 재선되면서 맥킨리가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던 1896년 오하이오주 출신 기업가 마크 헤나는 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윌리엄 맥킨리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적극 밀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맥킨리 후보. 오하이오주 자택을 떠나지 않고 소극적인 유세를 펼쳤는데 헤나의 조직적인 선거자금 모금 운동에 힘입어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네, 윌리엄 맥킨리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데는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마크 헤나의 도움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적 제휴관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언론은 맥킨리가 헤나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고 골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마크 헤나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기업가였는데 철강 제조업자였습니다. 오하이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맥킨리와 아주 가까운 동료가 됐죠. 맥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데 해나가 도움을 줬습니다. 해나가 맥킨리의 두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맥킨리가 해나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죠. 해나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결과 1897년에 해나는 연방 상원으로 취임하고요. 맥킨리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거죠.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임기는 본의 아니게 외교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1895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임 대통령 당시에 발생한 쿠바 독립혁명이 맥킨리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great interest in the United States in
쿠바에서 일어난 유혈 봉기를 가라앉히고요. 스페인이 이 지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미국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가능한 빨리 쿠바 사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쿠바 반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쿠바 반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스페인이 완전히 쿠바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측 간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맥킨리는요, 스페인에 대해서 쿠바를 독립시키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1898년 2월 15일,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하고 있던 미 군함 메인호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배 안에 있던 승조원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들은 보복을 요구했고 두 달 뒤에 미국 의회는 스페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미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자 맥킨리 대통령은 태평양에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공동 결의안을 통해 하와이 제도 병합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태평양상의 스페인 거점이었던 필리핀 제도를 공격했는데요.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당시 미국은 쿠바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병력을 물리치는데 군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을 평화협상 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평양상의 스페인 거점이었던 필리핀 제도를 공격했던 거죠. 필리핀 제도에서 스페인군을 물리치면 스페인이 평화협상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889년 5월 1일에 미국 소함대가 필리핀 마닐라만의 스페인군을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미국 스페인 전쟁 또는 미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국이 제국주의 대열에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필리핀이 아직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필리핀을 독립시킨다면 다른 열강이 필리핀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이 필리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해야 된다고 말이죠. 1889년 12월에 스페인과 미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요. 그 결과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주권을 갖게 되고 그 지배권을 1946년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괌과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아시아에 식민지를 두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하와이를 병합한 뒤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필리핀을 병합하면서 아시아에서 열강 대열에 들게 됩니다.
또 맥킨리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문호 개방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중국과 교역할 때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미국 스페인 전쟁과 함께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은 새로운 미국 제국의 기반이 됩니다. 사교적이었고 또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였던 맥킨리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와 대결하게 됐는데요. 4년 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맥킨리 대통령은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범미주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 가운데는 무정부주의자 네온 철거수도 있었는데 정부는 없어져야 하고 모든 통치자는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무정부주의자 네온 철거수. 손수건으로 권총을 가린 채 맥킨리 대통령에게 다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두 발의 총선과 함께 쓰러진 맥킨리 대통령은 결국 8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암살당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데요. 그 뒤를 이은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가려서 한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의 첫 현대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맥킨리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시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언론을 잘 다루고요. 정보를 흘려서 정책을 세우는 데 이용하는 등 뭐 그런 일 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일이 맥킨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최고 사령관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이 장래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강국 대열에 들어서게 했고요. 미국에서 현대 대통령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맥킨리를 중요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